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그 한 달 동안, 그 바로 한 달 전에 저희가 여름을 지나면서 세례 참 의미에 대해서 한 네 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정우 형제 설교와 더불어서 세례에 대해서 들은 것뿐만 아니라 참 은혜롭게 한 자리에서 세례와 또 유아 세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석을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 함께 온 교회가 증인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실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우리 교회의 자리인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자리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자리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받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헌금이 많고 아무리 건물이 그럴듯해도 미국 교회 오래된 그 기준대로 얘기하면은 아무리 교회에 신탁이 많이 있어가지고 걱정 없는 그러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 자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자리라는 제목으로 교회됨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저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Christian Reform Church라고 하는 줄여서 CRC라고 하는 Christian Reform Church라고 하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Reformed라는 이름이 드러내듯이 흔히 말하는 개혁교회인 거죠. 그것은 500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에 Reformation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예, 좀 이렇게 잘난 척 하려면 라틴어로 잘 나와야 되는데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뭐 이런 거죠. 예, 그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 개혁은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고 루터에 이어서 존 칼빈이 그 종교 개혁을 완성을 했습니다. 존 칼빈 그러니까는 뭐 영국 사람이나 영어권 사람 같지만은 칼빈은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장 칼뱅이라 그러죠.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와 칼뱅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가 중심이던 전 유럽에 이 종교 개혁에 영향이 미쳤고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에 그 영향이 미쳤는데 네덜란드에도 이 칼빈의 종교 개혁 사상에 동의하고 따르는 그러한 일련의 개신교 Christian Reform Christian 그룹이 생겼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Christian Reform Christian 그룹이 저희 CRC 교단의 시작입니다. 유럽에서는 각각 다르게 종교개혁의 모양이 나타났죠. 독일에서는 루터교회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우리가 한국에 가장 많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장로교회가, 그리고 영국에서는 영국 성공회로부터 감리교회나 침례교회가 각각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단들이 뭐 루터교회니 혹은 감리교회니 혹은 장로교회니 이런 교단들이 미국 이민과 더불어서 저 새 신대륙을 찾아서 수많은 그 크리스천들과 더불어서 미국으로 이 교단들도 함께 건너왔고, 그리고 크리스천 리폼 철치라고 하는 이 교단도 1800년대에 동부와 그리고 중서부에 네덜란드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함께 네덜란드에서 건너와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선교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교단들, 다시 말해서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이 교단들이 미국 내에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다 어디로 와요? 한국에, 네, 한국에 선교를 하러 오죠. 한국에 선교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교단이 속한 CRC 교단은 한국의 선교 정책이, 선교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신학적인 뿌리는 종교 개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저희는 장로교회입니다. 저희는 감리교회, 침례교회입니다. 혹은 저희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속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단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어가 있다면 복음주의입니다. 영어로는 evangelicalism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전도한다. 아, 내가 누구를 전도해? 내가 누구를 전도 집회에 갔어? 그러면은 그거 뭐라 그래요? 이반젤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대회를 빌리 그레이엄 이반젤리즘 크루세이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단어는 비슷하지만은 이반젤리즘과 복음주의, 이반젤리칼리즘은 좀 다릅니다. 그것을 디테일하게 그 차이를 지금 나누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I'm an evangelical Christian, 내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20대 초반부터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마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지만은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복음주의의 내용을 믿지 않는 소위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복음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은 나는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최근 한 10년 동안 제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 전에 한 20년 넘게는 나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신앙의 바탕은 복음주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지난 10년은 어디 가서 내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창피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이나 신념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제 바깥에 있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저는 똑같은 아이덴티티를 사용해요. 그들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저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저와 다르게 인종을 차별하고 혐오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게 탐욕적이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게 거짓말을 일삼기도 하고 눈에 보이게 정말 내가 믿는 것들을 정말로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과 제가 함께 복음주의라고 하는 레이블을 붙이고 있는 것이 되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누가 물어본다면, 목사님의 신앙적인 바탕은 복음주의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used to be 그랬는데, 예, 요즘은 그냥 저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제 자신을 그냥 말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게 지난 10년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예, 바로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말씀대로 목욕물을 버리면서 갓난아기까지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욕물을 버리면서 갓난아기까지 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20대 때 저를 가슴 뛰게 하고, 그래 내가 내 믿음의 신앙은, 내 신앙의 바탕은 저것이지라고 하던 바로 그 복음주의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어떤 순간에는 좀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디다 보여주지는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다시 그 먼지를 쓰고 오랫동안 구석에 박혀있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 자신에게 한번 소개시키고, 그리고 제 자신에게 확신시키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복음주의 안에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로교인도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침례교인, 감리교인, 개혁교회 교인도 누구라도 자신의 교단적 배경과 상관없이 나는 이것을 믿는다면 나는 이반젤리컬 크리스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주의란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복음주의를 정의하는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주의입니다. 영어로는 conversionism입니다. 회심주의.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킨다, 회심한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회심주의입니다. 한 개인의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회심주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 중심주의입니다. 영어로 십자가에 달렸다, crucifixion이라고 하죠. crucicentrism, 십자가 중심주의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아니 온 우주의 구원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의 중심에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중심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주의입니다. Biblicism, 성경주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구원과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우리가 표대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주의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많은 경우 개신교와 카톨릭이 나뉩니다. 개신교와는 다르게 카톨릭에서는 성경 못지않게 뭘 강조합니까? 전통을 강조하죠. tradition, 전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성경보다도 전통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전통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황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 나오는 거죠. 전통을 통해서, 계속 쌓여지는 전통을 통해서 바로 교황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가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뉩니다. Biblicism. 네 번째는 행동주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는 개인의 삶이나 공적인 삶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은 그 사람의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 공적인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추구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의 행위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구절이 오늘 디도서 3장 5절의 이 구절이 복음주의의 첫 두 가지 회심주의와 십자가 중심주의를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씻어주셨대요. 회심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생했다. 다시 말해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re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regeneration 다 같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가리키는 단어가 거듭났다 혹은 중생했다. 그렇죠? regenerate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 세례 설교 때 아주 핵심이 되었던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거듭난 존재가 된 겁니다. 중생한 존재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거듭나도록 씻어주심을 당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씻어주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셨대요. 우리가 세수를 하면은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씻어주심,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었느냐, 그 주체를, 그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5절 뒷부분에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셨다. 이것은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 주셨다. 성령으로 씻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르던 찬양의 찬양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 기억나십니까?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요한형제 기억나시죠? 예, 이래도 못 가고 저래도 못 가고 가사 속에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집사람 항상 그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차장이실까? 왜 예수님은 차표이실까? 차표 받으시는 그 차장이실까? 뭐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우리가 부르던 찬양이 좀 이상한 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마음 착해도 못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착하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못 갑니까? 네, 좀 트리키하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착하면, 정말로 완벽하게 의로우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못 갑니까? 착하다는 것을 의롭다고 표현하자면, 네, 정말로 완벽하게 의로우면, 예, 율법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로 그렇게 선하고 마음이 착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서, 율법의 행위로 완벽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만큼 마음 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게 마음 착하게 살아도, 그렇게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도 그 안에 참 순종이 없다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제사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 마음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것을 유대교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을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겉으로 완벽하게 살아도, 아무리 겉으로 그렇게 선하게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그렇다면은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구절은 인간의 공로로는 거듭남도 불가능하고 설령 그 공로가 인정받았다고 할지라도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의 충분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잖아요. 은연중에라도 그렇죠? 겉으로는 아우 그냥 좀 겸손한 척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우 이 형제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해도,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이 봐도, 남들이 봐도 100% 완벽한 사람이라고 누가 그렇게 칭찬하면 이 형제가 뭐라 그럽니까? 아,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낫지. 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로의식으로는 구원의 충분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씻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라고, 내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강조하는 두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회심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나의 공로나 어떤 나의 어떤 선함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 세상을, 이 온 우주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십자가 중심주의인 거죠.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 저희 교회는 성경주의를 믿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든 것에 대답을 할까요? 공룡이 왜 죽었는지,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런 모든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을 할까요? 성경주의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 성경이 해답을 갖고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성경이 우리 인간의 구원과 온 우주의 구원, 그리고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감에 대한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분명한 답과 영적인 가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게 바로 성경주의예요.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영적 성숙에 관한 분명한 해답과 길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성경주의인 것입니다. 6절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풍성함은 바로 그 구원의 길과 성숙의 길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후에 보면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헬퍼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무슨 영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은 내가 너희에게, 예수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한대요. 구원의 길과 성숙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고 생각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주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아가죠.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구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성경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생명과 번영입니다. 생명과 번영.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렇죠?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리라. 생명과 번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행동,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 구원의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아니 디도서 전체를 통해서 1절, 2절은 장로의 모습, 감독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장로는 이래야 된다, 리더는 이래야 된다,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차적으로 그 의미이지만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것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1절의 모든 것을 서머라이즈해서 너희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그럽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래요. 2장 바로 앞에 있는 2장 14절에도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셨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저 우리를 리제너레이트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행동주의,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정의이고 구제이고 긍휼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커뮤니티 가운데 조금씩 드러나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나무처럼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주의, 십자가 중심주의, 성경주의, 행동주의가 그것이 참 복음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저는 여전히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저에게도 없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는 여러분도 그것을 믿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유명한 말 중에 Ecclesia Semper Reformanda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개혁된 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된 기독교는 그냥 한번 개혁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Ecclesia Semper Reformanda,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Continue to be reformed,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계속 갱신되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한번 내가 회심을 믿고 십자가 중심주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뜻이 계속 갱신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하나의 씨앗교회가 되기를,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